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민이 증가합니까? 사라집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요. 크게 또 답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고민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고민이 자꾸 생겨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쉬울 것 같네요. 여러분, 누군가를 몹시 사랑하게 되면 고민이 증가합니까? 고민이 줄어듭니까? 고민이 생기죠? 이쪽에 누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즘 누군가를 몹시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고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고민이 많이 늘어나는데 행복하죠? 고민이 늘어나는데 아니요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고민이 많이 늘어나는데도 그것이 이상하게 행복하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고민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고민이 생겨납니다. 아무런 고민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 다음에요, 무슨 큰 영광이 나와야 되고 큰 꿈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지 보여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남긴 수많은 말 중에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겠노라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날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답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지 내가 보여주겠노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서 기꺼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뎠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 정말 고통 가운데 산 사람입니까?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비가번쩍하게 다 포옹 잡고 있는 왕족들 앞에서요, 묶인 죄수로 나타나서 그가 남긴 말이 있죠. 내가 이렇게 메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이상의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해와 고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죄수가 되어서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이 왕족들 앞에 서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행복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나는 동시에요, 이전에 없던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강을 건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강 건너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과 해변에 가난 모든 왕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을 건너는데 왜 그래요? 그냥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니 그 다음 들어가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고대의 강을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성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중간에 있는 위화도까지 왔습니다. 강을 건너면 명나라와 전쟁입니다. 그런데 안 건넜죠. 돌아옵니다. 위화도 회군이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혁명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명나라와 전쟁이고요. 돌아오면 혁명입니다. 그래서요. 이시왕조가 세워지는 거죠. 조선이 그렇게 해서 건국이 되는 겁니다. 수사위는 던져졌다? 누구의 말이죠? 시즈란 건 잘 아시죠? 그러면 시즈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주사위를 주었다? 그건 애들 장난이고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답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강 건너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일이요? 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그 강 이름이 뭐예요?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 큰 강도 아니에요. 루비콘 강이라고요. 로마 원로원에서 시저의 세력을 두려워해서 모든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군대를 끌고 돌아갈 것이냐 이게 시저의 고민입니다. 해산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시저가 그 루비콘 강 앞에서요 자기 장병들에게 일장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돌아가야 하겠느냐 아니면 제군들 나와 함께 가겠느냐 만약에 나를 따르지 않겠다면 내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도 좋다 혼자 가도 좋다 이랬을 때요 그 시자 밑에 있던 수많은 군사들 중에 딱 한 사람이 혼자서 돌아갑니다. 나머지 모든 장병들이 시즈를 따라서 그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때부터 원로원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기면 아니 결과적으로 이겨서 황제가 됐습니다. 지면요 역적이 되는 거죠. 지금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에요. 그런 책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 나왔다면요 박정희 소장 한강을 건너다 이러면요 무슨 얘기겠어요? 원료 혁명 얘기입니다. 박정희 소장이 한강을 왜 건너요? 무슨 뭐 수영하는 건가요? 아니요. 총칼을 들고 건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있던 그 원주민 왜 그렇게 벌벌 떱니까? 전쟁이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지금 벌어진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 아모리 사람들 그렇게 두려웠던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느긋할까요 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감하겠죠? 겁 없겠죠?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수석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시험 치러 갈 때 떨었는지 안 떨었는지. 결과적으로 수석한 아이도요 시험지 받으러 가고 시험 치러 갈 때 떱니다. 전쟁을 죽느냐 사느냐라는 전쟁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떨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2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여기 다시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40년 전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에게 간단히 말해서 수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실감이 나려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세겜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들어갔어요. 두 명이 갔어요.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례가 도대체 얼마나 큰 수술인지 모르긴 모르지만은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모양입니다. 요즘같이 예리한 칼로 수술 잘하면 한 3, 4일이면 낫는다고 그러죠? 길어야 일주일 안 갑니까? 여기서는 뭘로 수술합니까? 부싯돌로. 그 왜 좋은 칼 놔두고 부싯돌로 그래요? 부싯돌 뭐 하는 돌이죠? 이거 두들겨서 불 붙이는 돌 아닙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수술을 해요?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이 때리면 불꽃이 튄다는 것은 딱딱하다는 뜻입니다. 이 딱딱한 돌을요 때리면 바닥에 놓고 때리면 깨질 거 아니에요. 날카롭게 깨지죠. 그걸 칼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 수술 잘 되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째놓으면 글쎄 일주일 만에 낫겠습니까? 보름 만에 낫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다 그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누워버리면요.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대들면서 했을 이런 말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죽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술을 받고 누워있을 때 만약에 적군에서 누가 봤다면요. 누가 와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요. 이스라엘은 전멸입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지금 말라면 모두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듯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9절에 보시면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9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할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죄악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정결한 자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눈앞에 전쟁이 닥쳤는데요. 전쟁 이기고 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팔려 있을 때쯤 되는데 하나님은 이기고 지느냐 그건 내 문제니까 너희는 성결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결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다 그 말입니다. 광야를 떠돌아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성결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 전에야 무슨 짓인들 못합니까?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던 것들은 다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닥쳐있는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다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항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보다가는 하나님에 더 신경쓰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이 우선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꼭 어떤 똑똑한 백성이 있었으면요. 하나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강을 건너게 하라고 하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참 유머러스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기가 참 넘칩니다.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강 건너서라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강 다 건너가 적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여기에서 세상에 수술하고 다 들어누구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내 말대로 할래 안 할래 이런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이기고 지는 것은 내 소관 아니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며 그 말 믿느냐는 겁니다. 믿는다면 내 말대로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웠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쭉 훑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 잘한 적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순종합니다. 정말 여기서는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뒤에는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앞부분은 그런 현상이 한 세 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했던 유일한 곳이 여기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간혹 어떤 분은 뺑뺑이를 많이 돌아서 무너졌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뱅글뱅글 돈다고 무너지는 성이 그게 성입니까? 돈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돌아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아이 성에 가서 싸울 때도 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 돕니다. 다른 전쟁하러 가서 또 마찬가지로 돌아야 되지 않아요? 안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안 돕니다. 그런데 지금껏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껏 돌기도 하고 열심히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지. 그 흉내만,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흉내만 내면 다 바보짓하는 수가 참 많다는 뜻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요, 한꺼번에 그냥 소리를 질러서 놀래가지고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성이 무너졌다고요? 그렇게 허약한 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여리고를 볼 때요. 그러나 그 순종 중에 가장 훌륭한 순종은 이 할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보름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천원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에 가셔서 아마 기초석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놨을 겁니다. 그래 뽑아놨다가 내 백성들이 와서 한꺼번에 소리 지를 때요 그 소리에 맞춰서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이런 순종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특히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종합니다. 위대한 순종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위대한 순종 다음에요 놀라운 기적이 따라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이 땅에서 참 가련하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앞만 부자면 뭐합니까? 아버지 돈 한 푼도 못 만지고 그런데 때로는요 순종은 전혀 안 하면서도 기적만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기적만 보여주시기를 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습니다만 참으로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일이죠? 그럼 하나님께 사실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실 일을 우리가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바로 그 앞에. 여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요 딱 지정된 사람에게만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걸 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생각을 고민을 잔뜩 해봤더니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순종해야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할례를 행하라. 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건 이거 누가 할 일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안 하고 우린 열심히 기도합니다. 뒤에 것만 해요. 뒤에 것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하셨죠. 자꾸 하실 필요 없어요. 예, 너 이번 달에 공부 열심히 해서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뭐 하나 사준다 이랬습니다. 얘가 뭐만 하면 됩니까? 공부만 하면 되죠. 근데 어떤 아이들요? 공부는 안 하고 맨 아버지만 쳐다봅니다. 아빠 진짜 사줘? 돈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대 맞고 끝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할 건데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우린 뭐 하면 돼요? 그 앞에 있는 거 이게 왜 희미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 앞쪽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요 뒷부분은 누가 할 일인데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꾸 외우는 사람은 아빠 돈 있어? 하고 자꾸 쳐다보내고 똑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뒷일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돈, 명예, 출세 이런 데만 자꾸 관심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싶을 때요 여러분 죽는 연습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요 이런 말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죽으면 성경에 죽으면 살리라 하는 말 없는데요. 이상한 성경 보시나 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살더라 이런 얘기죠. 성경에 그래놨더니 그 말씀대로 용감하게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책을 썼다가 나중에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죽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낸 책이요 죽으면 살리라. 안희승 교사가 쓴 책입니다. 성경이 그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보면 그러다가 결국 죽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원조가 성경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원조 에스더 자식보다 더 먼저 그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누구 얘기죠? 이럴 때 목사님이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죠. 목사님 아니고 여기에 답변할 만한 분이 또 그리 흔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요, 아브라함보다가 야곱입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라. 누구요? 야곱의 말입니다. 누굴 잃어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여러분,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그녀를 평생 못 잊어요. 근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아들 둘 중에 그렇게 색동 옷 입혀가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아들도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물렸어요. 20몇 년이 될 동안에 울며 울며 지냈습니다. 그 아들 못 잊어요. 먼저 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도 못 잊고요. 그렇게 죽어버린 아들도 못 잊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에 곡식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우리가 곡식을 사러 다시 가려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완전히 그냥 미쳐버립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못 보낸다. 버티고 버티다가 양식은 다 떨어져 가죠. 마지막에요, 이러다가 모두 다 굶어 죽을 판이니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야곱이 했던 말이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놓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하고 자식이 죽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고통스럽습니까? 한 두 분이 자식 이러네요. 다른 분은 아닌 모양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아들요, 죽게 되면 죽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놓아 보냅니다. 그 아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놓아버린 아이가 죽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10점짜리 답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아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아, 요셉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이거 재미가 덜해요. 죽었던 아이가요, 살아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죠. 그 아버지에게는요, 내가 이 베냐민 끝까지 놓을 수 없다고 했던 이 베냐민을 놓았더니 세상에 20여 년 전에 죽었던 그 아들이요, 화려하게 살아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놓으면 이르면 이르리라,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늦게 목사가 되고 설교랍시고 좀 그랬더니요, 제가 그 들은 말 중에 제일 감동적으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다가요,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여슬픈 목사 설교라고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다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제가 은근히 집안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니, 우리 찬송가에 이런 거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뭐합니까? 찬송만 돼요? 얕은 물가에서 뭐해요?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가고 싶긴 해요. 자, 그러면 이 바닷가에서 뭐해요? 결국 다 불러야 됩니까?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찰싹거리는 파도 이거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 쫙 넓은 은혜의 바다가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요 바닷가에서 날 요러고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가련한 그리스도인이죠.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미안하지만 오늘은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요. 아빠 오늘 수련회 가야 되는데 마침 학원에 배치고사 친다 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배치고사 치고 내일 수련회 가면 안 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야 학원 안 가도 괜찮고 뭐 원한다면 학교 안 다녀도 괜찮다. 수련회는 가거라. 그래서 수련회 갔습니다. 집에 마치고 돌아오는 날요, 집에 오더니 아가 머리부터 쑥 들이밀면서 엄마 엄마 내 머리 만져봐라 이러더라고요. 얘 머리에 원래 지루성 습진이 있어서 만지면 축축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그게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래요. 낫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딱딱하게 말라서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집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누르더랍니다. 누가 누르나 싶어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 이건 사람 손이 아니다 그랬는데 만져보니까 이게 딱딱하게 말랐더라는 겁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따로 했습니다. 아, 강사 목사님이 잘했습니까? 제가 잘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잘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요. 예? 아들이 잘했다고요? 아니 지는 배치고사 치러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뭘 잘했어요? 예? 그래서 아들이에요? 전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내가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때 강사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 안 잊혀져요. 그런 체험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얘를 살려놓습니다. 밖에 어디든지 던져놔도요 하나님 만져버립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배치고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것이 배치고사 얘기 꺼내는데 학원 안 다녀도 괜찮고 학교 안 다녀도 괜찮으니까 수련회나 가라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 성함이 권오헌입니다. 지금까지 고마워요. 잘하긴 누가 잘했는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고민될 시점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쪽이니까 쭉 가, 이거 해줄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로 용감하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도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만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까 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고민은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우리 옷에게 참 복을 나누어지는 그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놀라운 이색이 따르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거 참 위험하겠다 싶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죽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주
죽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함을 어설프게 질러도요, 그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요, 죽었던 자식이 화려하게 살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이런 체험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